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군은 앞으로 비무장지대 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조준사격을 가하는 공세적인 방식으로 수색정찰 작전 개념을 전환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넘는 북한군에 대해 과거 방송과 경고사격, 조준사격 순으로 대응해오던 수칙을 조준사격 하나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군은 또 비무장지대 수색정찰 작전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북한군이 수색정찰 장소와 시간을 알 수 없도록 불규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이달 중으로 비무장지대 내 모든 수색로 일대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더 있는지 확인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군이 대북방송 확성기를 불시에 타격하는 등의 우발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이 추가 구제금융 조건에 합의했다고 그리스 당국이 밝혔습니다. 일부 세부 사항들은 좀 더 협상이 진행돼야 하지만 940억 달러 규모의 3차 구제금융 액수는 확정됐다고 그리스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앞으로 3년간 채권 매입 없이 재정 흑자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재정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로 전 재무장관들은 오는 14일까지 합의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리스 의회는 전날까지 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전망입니다. 그리스는 오는 20일까지 유럽중앙은행에 35억 달러의 빚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오늘 위안화의 가치를 1.9% 평가 절하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위안화 가치를 시장 원리에 보다 가깝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환거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종가와 주요 환율들의 변동폭을 반영한 중앙값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중국의 수출 규모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 이상 줄었다는 발표가 나온 뒤 이뤄졌습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시장에서 중국의 수출품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관리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은 최대 2%까지 통화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1년 전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 퍼거슨시에 또다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스티브 스탱거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군수는 어제 경찰 차량에 총격을 가한 10대 용의자가 10건의 혐의로 기소된 직후 퍼거슨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퍼거슨시는 1년 전에도 비무장 상태였던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관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흑인 등 소수계의 대규모 시위로 비상사태가 선포됐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브라운 사망 1주기를 맞은 지난 9일 수백 명의 군중들이 모인 행사 도중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부상자가 나오면서 빚어졌습니다. 경찰의 대응 사격으로 20대 청년이 중태에 빠졌고 경찰 차량에는 여러 발의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터키 전투기들이 오늘 남동부 지역 쿠르드 반군 표적 17곳을 공습했다고 터키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라크와 이란 접경 지역인 하카리 주의 쿠르드 노동자당을 집중 겨냥했다고 터키군은 밝혔습니다. 앞서 쿠르드 반군들은 어제 시르나크주 군기지 등을 공격해 경찰관 4명과 군인 1명을 살해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달 새로운 테러 대응 계획을 발표한 뒤 터키 남동부와 이라크 북부 지역 쿠르드 반군을 겨냥한 공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 국경 지역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대상으로 한 공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오늘 하이데르 알라바디 총리가 제안한 정부 개혁안을 승인했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앞서 지난 9일 부통령직과 부총리직을 없애는 등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지출 삭감과 부패 청산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또 관리를 임명할 때 정당과 파벌에 따라 할당하는 관행을 끝내고 정부 관리들에 대한 경호원 규모를 줄이며 부정부패 조사에 다시 착수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최근 몇 주째 전기 공급 차질 등 공공서비스 부족과 부실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군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수색 정찰 작전 개념을 공세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작전을 강화하고 또 필요한 곳에 있으면
미 국무부가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를 결산한 의장 성명이 나흘 만에 공식 채택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많겠고 일부 지역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군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수색 정찰 작전 개념을 공세적으로 전환합니다. 앞으로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 없이 곧바로 조준사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2004년 이후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이 비무장 내 수색 정찰 작전 개념을 단순히 북한군을 저지하는 개념에서 경멸시키는 개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서 적에게 더는 당하지 않는 작전 개념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11일 국회 당정협의 직후 이번 사건으로 한국군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위축되지 않을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DMZ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할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 당국은 군사 분계선을 넘는 북한군에 대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조준 사격 순으로 대응해 오던 수칙을 조준 사격 하나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면 바로 조준 사격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수색 장소와 시간을 불규칙적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북한군이 한국군의 수색 장소와 시간을 훤히 꿰뚫고 있고 이를 피해 도발하거나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DMZ 수색 정찰 작전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며 북한군이 수색 정찰 장소와 시간을 알 수 없도록 불규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11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DMZ 더 주도권 작전을 확보 작전을 더 강화하고 해서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작전을 강화하고 또 필요한 곳에 있으면 수목도 제거하고 해서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이는 그런 방법이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달 중으로 비무장지대 내 모든 수색로 일대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더 있는지 확인 작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군은 북한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불시에 타격하는 등의 우발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한국의 전방 지역엔 이미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가 발령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서부전선 부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으며 비정기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롯해 10일 발표한 목함 지뢰 관련 대북 경고 성명과 관련해 아직까지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사건에 맞서 어제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합참이 발표한 대북 경고 성명에 따른 조치로 확성기 방송 재개는 11년 만입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10일 오후 북한의 불법적 지뢰 매설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우선 비무장지대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조치가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며 한국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재개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의 목함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서부전선 1사단 지역 두 곳에서 우선 실시되며 매일 오후 5시 이후 불규칙적으로 방송을 내보냅니다. 구체적인 방송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한을 비방하는 내용보다는 한국 체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번 지뢰 도발 사건의 불법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한국군의 대북 심리전 요소 가운데 확성기 방송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주체 사상과 우상화 교육 등으로 세상 물정 모르고 갓 입대한 병사들에게 전달되는 확성기 방송의 외부 세계 뉴스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로 받아들여진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외부 세계의 소식을 매일 최전선 북한군 부대와 마을을 대상으로 전파하는 확성기 방송은 한국군의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비무장지대 지역에 설치된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화할 경우 야간에는 약 24km, 주간에는 약 10km 거리에서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비무장지대 확성기 방송이 11년 만에 재개되는 것은 북한이 이번 도발에 책임을 통감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조준 타격 등 도발을 감행하면 가차없이 자위권 차원에서 응징하겠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은 확성기 설치 지역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과 적외선 감시 장비가 장착된 무인 정찰기, 토우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은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방송용 확성기를 지난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 회담 합의에 따라 철거한 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른 5.24 제재 조치의 일부로 군사 붕괴선 지역 11곳에 재설치했지만 실제 방송은 유보했습니다. 당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만류와 함께 북한이 장성급 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통지문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중대 포고 등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 확성기 방송이 2004년 합의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천안함 폭침으로 합의는 사실상 깨졌고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기 전에는 이 합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 도발이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 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사건이 공식 발표된 어제까지는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한국 측의 대응을 국방부와 군 당국으로 일원화하고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여러 경로로 북한과 대화를 모색해온 한국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뢰 도발은 물론 최근 표준시 변경 발표 등 대화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를 의도적으로 펴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 입장을 직접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국무부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지뢰 도발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탄한 유엔군 사령부와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A United Nations Command Special Investigation Team determined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violated sections of the Armistice Agreement.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0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군이 한국군 수색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 특별조사팀의 발표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한국 병사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e extend our deepest sympathies to the Republic of Korea soldiers who were injured and to their families.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이 현재 한국 정부와 밀접히 소통하고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10일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으로 입장을 대신했습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한국 국방부 합참과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고 북한군의 장성급 회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 도발과 고위급 회담 거부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8.15 광복 70주년을 앞둔 남북관계는 한동안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사건과 이에 따른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조준 사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입니다.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기조, 조금 북쪽 나름대로 자주와 존엄을 내세우면서 그를 위한 정치적 일정과 행보들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긴장과 경색, 대립 기조 하에서 DMZ, 지뢰 매설과 같은 또 다른 악재가 터지면서 이제 군사적으로 서해뿐만 아니라 육상의 붕괴선 지역에서까지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도래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하고
또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인 이효 여사와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면담이 이뤄지지 못하고 북한이 한국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의 내용을 담은 서한 접수조차 거부하면서 광복 70주년을 앞둔 남북관계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산적한 남북관계 현안을 풀기 위해 고심 끝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대화를 수용하기는커녕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남북 대화의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된 당국간 회담을 공식 제의한 이후 20여 차례 북한의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축구 경기와 씨름대회 등 체육 행사와 종교 문화 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도 정부 차원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최근 행보를 보면 당분간 남북 대화에 나설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북한의 대남 정책 관련 인사들 역시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고 남북 대화에 상당히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8.15 광복절 직후 예정된 미국과 한국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연습과 오는 10월 당창건 기념일을 전후로 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 역시 남북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남북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월쯤 태권도 관련 남북 공동 시범행사를 비롯해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DMZ 등의 폭발 사고가 북한이 매설한 목함 지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DMZ에서 발생한 이 목함 지뢰 사건, 북한은 왜 이 시점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북한 내부에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도발은 천안함 때도 마찬가지고 김영철이 총국장으로 있는 정찰총국에서 기획을 하는 거거든요.
네.
북한 군부가 지금 김정은에게 아주 충성 경쟁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철 입장에서는 현영철이 죽고 뭐 이런 군부 상황을 봐서는 자기가 뭔가 도발을 하나 기획을 해가지고 김정은에 사인 받아서 공을 세우고 싶겠죠.
네.
이런 북한 내부 불안정한 내부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조돌적이고 즉흥적인데. 남한을 도발을 해가지고 뭔가 공을 자기가 자기 공을 세우면은 리더십이 과시가 되고 또 군부가 충성을 하게 되고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우선 작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어쨌든 남북 관계고 또 동북아시아에 미칠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고립 문제 또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부분도 동시에 고려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네.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풀려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은 뭐 당장은 뭐 우리가 이제 보복 조치 중에 하나로 대북 선전을 십몇 년 만에 다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확성기 2004년 방송이요?
예, 확성기 방송이죠. 2004년도에 서해에서의 어떤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어떤 남북 간의 합의와 이 선전물 철거 이거 두 개를 막 교환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북한에게는 이 우리 선전물이 그러니까 옛날에 전광판도 있었고 확성기도 있었는데 굉장히 북한군에게는 위협적이었죠. 북한군 병사들의 사상 변화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전단지를 이제 우리 그 탈북 단체들이 전단지를 날렸을 때 북한이 직접 포격을 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포탄이 연천 지역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확성기를 다시 재가동하면은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타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아, 네.
이제 사실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당분간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천안함 도발 이후에 북한은 자기는 안 했다 그러지만 우리는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그런 걸 해서 오이사 조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에서 우리 군에서 그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과 이런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하나의 조건이 걸린 거예요, 남북 관계에.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게 남북 관계에 앞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
별로 밝지는 않다 이렇게 보죠.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지요?
지금 사실은 천안함 사건하고 좀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가 좀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천안함과 똑같이 지금 자기들이 전혀 그 발뺌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놓은 도발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정황 증거만 있는 거지 사실은 물증이나 확증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걔들은 북한이 그냥 지뢰를 은밀하게 매설하고 빠져나갔고 그 매설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못했으니 모든 것이 다 명명백백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는 나 안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우리 사회 내부가 천안함 당시에 굉장히 갈등이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 사회 내부를 좀 지켜보다가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공동조사하자 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네.
예, 천안함 때도 그랬듯이 말이죠.
네.
이 문제를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공동조사를 하기에도 그렇고 안 하기에도 그렇고 참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공동 조사를 하자 그러면은 이제 뭐 천안함 히트엠지에 우리 남북군이 들어가 가지고 그 지뢰가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니까
네.
그 지뢰가 어떻게 흘러가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할 건데 이제 이런 우리를 자기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그렇지만 도발의 효과를 거두는 지금 이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이 한반도를 둘러싸는 주변국의 태도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자기들이 전략을 짜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에게 목함지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는 물론 아닙니다만 미국의 대화 환경을 촉구는 이거는 이 목함지대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목함지대 도발이 결국은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잖아요. 군사적
네.
긴장이.
네.
이거는 미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게 미국이 자기들한테 북한에게 좀 더 전향적으로 핵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태도로 나오고 육자회담에 자기들을 압박 계속 한다면은 한반도 긴장은 계속 높아질 수 있다. 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그 대화 환경이라는 거는 미국의 대북 유화 정책 또 우리 정부의 미국이 우리 정부에 영향을 미쳐서 대북 저자세 정책 이걸 해라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남북 관계가 뭔가 좀 그 개선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예.
그 금년 말까지의 이 남북 관계 전망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연초에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이례적으로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장시간 얘기를 했어요. 원래 과거의 신년사나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남북 관계가 한두 줄 정도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뭐 아주 장시간 오랫동안 한 몇 패러그램에 걸쳐서 이제 그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남북 관계가 연초부터 좀 좋아졌으면은 지금도 좀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8월 이 시점에 와서 보면은 당장 앞에 을지훈련이 있단 말이죠.
네.
우리가 을지훈련을 해야 되니까 을지훈련 중에는 남북관계는 대화 국면이 절대 안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럼 을지훈련이 끝나면은 당장 바로 직후에 9월 9일 북한 정권 창건일이고 그다음에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이제 9월 9일 노동 정권 창건일 바로 전 1998년이죠. 98년 9월 8일 날 김정일 정권이 출범하기 하루 전날 그 미사일을 쐈어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이 동창리에 있는 발사장 미사일 발사장 증축 공사를 완료하고 언제든지 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고 거기다 핵실험 위협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미사일을 언제 쏠 거냐? 그러면은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게 9월 9일 아니면 10월 10일이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또 다른 위기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북한이 지난 세 번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은 반드시 두세 달 내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세트로 묶여가는 거거든요.
네.
그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김정일 입장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지금 정권 내부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 충성심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일 수도 있어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다면은 남북 관계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도 않고 또 한 가지는 아주 뭐 또 이제 정세적으로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태도가 변화가 없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도 변화가 없고 우리 정부는 지금 뭐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북 정책에 큰 관심이 많이 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도발을 통해서 관심을 사고 자기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이런 국면이라면은 남북관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로부터 북한 지뢰 도발로 인한 긴장 고조와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난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를 결산한 의장 성명이 나흘 만에 공식 채택됐습니다. 북한의 핵활동과 도발 가능성에 대해 예년보다 강하고 분명한 우려의 메시지가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발표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 성명은 회의에 참가한 대부분의 장관들이 북한에 대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부분 장관들이 당사국들이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들을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지난해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 성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조치와 유엔 안보리 결의, 9.19 공동성명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북한을 적시하진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사용한 강조했다는 표현 대신 이번엔 촉구했다는 표현을 써 강도도 한층 세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ARF 의장 성명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의 핵 활동과 도발 가능성을 경계하는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ARF 성명에서 구체적으로 북한을 적시함으로써 상당히 이제 북한이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에서의 외교적인 어떤 입지가 상당히 더 약해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북한으로서는 외교적 부담을 더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ARF 의장 성명은 아울러 참가한 장관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그 어떤 비생산적 행동도 자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여했던 한국 정부 당국자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비록 이 부분에서 북한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이상 징후들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장 성명은 이와 함께 지속적인 남북 대화와 협력 등을 통한 남북 통일을 지지하고 인도적 우려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적 우려는 북한을 포함한 당사국들의 인권 문제를 포괄한 개념으로 풀이됩니다. ARF 외교장관 회의는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총 2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세안 10개 나라 가운데는 북한과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온 나라들이 포함돼 있어 매년 ARF 의장 성명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ARF 의장 성명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커진 경각심이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ARF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지난 4일 아세안 10개국만 참여한 가운데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북한을 명시해 안보리 결의 준수와 9.19 공동성명을 독려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점을 실례로 꼽았습니다. 한편 ARF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관심을 모았던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양자 접촉은 끝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RF 외교장관 회의 때 북중 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악화된 양국 관계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UN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토론회가 개최됩니다. UN 인권이사회에서 공식 일정으로 북한 인권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인권이사회가 다음 달 21일 북한 인권에 관한 패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최근 발표한 제30차 유엔 인권이사회 일정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30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3주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 본부에서 열립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부대 행사가 아니라 본회기에 속한 공식 일정으로 북한인권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이번 토론회가 지난 3월 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결의안은 국제납치와 강제실종 그리고 관련 문제 등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토론회를 30차 이사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이 토론회와 관련해 각 회원국과 유엔기구 등 관련기구, 각국 인권위원회 등과 연락을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결의안 표결에 앞서 이응식 북한 외무성 대사는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패널 토론을 하도록 한 것은 이 결의안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다음 달 21일 북한인권토론회에 이어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지난 6월 서울에 문을 연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현황에 대해 구두로 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두 보고도 지난 3월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결의안은 유엔인권 최고대표에게 9월 인권이사회 회의에 현장사무소 현황을 구두 보고하고 내년 3월 이사회 때는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자이드라하드 아루세인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지난 6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개소식에 직접 참석해 서울 사무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로 20명이 넘게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농경지 690헥타르가 유실되고 주민 3,400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에서 홍수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됐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10일 공개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재난관리부의 보고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재난관리부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내린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3,40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옥 690채가 무너지고 도로와 다리, 댐이 파괴됐으며 농경지 4천 헥타르도 유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적십자회는 국제적십자사 IFRC와 협력해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내 7개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 구호품을 분배했다고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적십자사는 8월 2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홍수 등 재난 피해 대비해 북한의 주민 2만여 명에 사용할 수 있는 구호물품 세트를 비축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물품 세트에는 수질 정화제와 조리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국제적십자사는 밝혔습니다. 한편 8월 3일에서 5일 사이 북한 지역에 장마전선이 머물면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상청은 10일 VOA에 이 기간 북한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지역에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장마전선이 이제 북상을 하면서 북한 지역에 계속 좀 머물면서 그쪽에 각 북한 지역으로 비가 좀 많이 내린 그런 경우거든요. 대체로 보면은 한 3일 정도에는 지금 평양이나 남포 같은 경우에 한 100mm 정도 넘게 왔고요. 평양 같은 경우에는 하루 강수량이 한 130mm 정도 됐어요. 8월 3일 날요. 네. 그다음에 남포 같은 경우에도 107mm. 그리고 저 위에 북쪽 끝자락에 중강이라는 곳도 100mm가 넘었습니다. 105mm 왔고요.
한국기상청은 12일과 13일 가끔 구름이 많고 함경남북도를 중심으로 오후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기압골의 영향으로 20일 황해도와 함경남도 지방에도 비가 오며 그 밖의 날은 구름의 양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기압골의 영향으로 20일 황해도와 함경남도 지방에 비가 오며 그 밖의 날은 구름의 양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재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의 한인 선교단체가 다음 주에 통일 선교대회를 엽니다. 올해가 7회째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향이 북한인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라는 탈북자 선교단체 고향 선교회. 고향선교회는 미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부를 둔 탈북자 기독교 단체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탈북자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자는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이 단체는 매년 탈북자 통일선교대회를 열어 일반 한인들에게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탈북자들에게는 북한 복음화를 위해 일할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왔습니다. 7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통일선교대회는 지난해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데 이어 올해는 시애틀 시내 린우드 뉴비전 교회에서 7번째 행사를 엽니다. 올해 대회는 북한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주제 아래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엿새 동안 10명의 강사들이 북한 복음화와 한반도 통일 방안을 제시합니다. 통일선교회 윤요한 목사는 VOA에 이번 대회는 구체적인 기독교 역사를 근거로 열리는 것이라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포위가 돼서 굶어 죽게 됐어요. 그때 내 문둥이가 우리가 이왕 죽을 거 저 적지에 가서 항복을 하고 거기서 좀 뭘 주면 얻어먹자. 그리고 이제 문둥이가 서로 붙잡고 이제 그 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람 진영에 큰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는 소리로 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들이 막 정신없이 도망가느라고 그 군수 물자를 그대로 다 버리고 그리고 도망갔어요.
윤 목사는 미국과 한국 내 탈북자들이 매일 이번 대회 주제인 북한을 우리에게 주소서를 외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이 기도 소리가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탈북자들의 기도 소리는 북한을 향해 쳐들어오는 소리로 들릴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번 대회는 특히 탈북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에 알리는 시간이라고 고향선교회 윤선자 서기는 밝혔습니다.
금년에 7회가 되는데 이 선교대회가요. 정말 우리가 이 탈북자 선교 처음 시작할 때는 탈북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 북한을 알리고 우리 조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뽑아내서 그 사람들에게 귀한 이 선교 일을 맡겨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말 국간 못지않은 통일의 일들을 하는 인재들이라고 저희들은 봤기 때문에.
탈북자들이야말로 북한을 변화시킬 일꾼이며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탈북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미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 탈북자 50여 명이 참석하는데요. 시애틀 지역 30여 개 한인단체가 이번 선교대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윤 목사는 통일 선교대회의 지난해 행사는 우리는 보았네란 주제로 하와이에서 열렸고, 당시 탈북자 30여 명 외에 300여 명의 한인들이 참가했다며 올해는 500명 규모로 열리는 큰 잔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회 때마다 매년 다른 탈북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올해는 한국이나 미국에 체류한 지 10년이 넘는 탈북자부터 2, 3년도 안 된 탈북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각지에서 오는 탈북자들은 비행기 표를 각자가 부담하지만 그 밖의 모든 비용은 선교회가 제공하고, 선교회가 마련한 시설을 이용하며 매일 다른 내용의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됩니다. 윤 목사는 이번 대회에서는 하나의 주제 아래 매일 다른 내용의 설교와 증언이 발표된다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선교대회 첫날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이란 주제의 설교와 함께 탈북자 출신 이필립 목사가 북한에서 겪은 일을 증언하게 됩니다. 둘째 날인 18일엔 북한 교회를 재건하려면 이란 주제로 북한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탈북자 조은혜 씨의 증언을 듣습니다. 윤 목사는 조은혜 씨가 북한에서 학교 문턱에도 못 갔지만 올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며 대견해 했습니다. 조은혜 씨는 지난 2008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입국한 뒤 언니인 대북인권단체 NKUSA의 조진혜 대표를 도와 북한 인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은혜 씨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구출되어서 미국까지 와서 정착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정착하게 된 후에 목사님께서는 선교대회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 간증을 하는데요.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계기들을, 탈북자의 그런 과정들을 조금 설명을 할 거고요. 저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참석하신 모든 고향분들 아마 하나님을 더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기적들을 통해서 정말 본인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자유를 찾아서 왔는지에 대한 이런 추억을 다시 되새기면서.
탈북자들은 이어 19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증언을 듣고, 20일엔 지역교회 목사, 지역민주평통을 비롯한 여러 한인단체와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자리에선 한반도 통일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탈북자들과 한인들의 통일 전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매일 새벽과 저녁에 기도에 이어 설교와 증언을 듣고 토론하는 한편, 낮 시간 동안은 지역의 관광 명소에서 추억을 만드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윤 목사는 지난해 하와이에서 열린 선교대회에서 만난 탈북자들이 해변에서 춤을 추며 자유를 만끽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배웠던 미국에 대한 생각을 고치고 자유의 땅에서 진정한 자유가 뭔지 배우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이 롯데그룹 관련 소식이 연일 뉴스의 중심이 있는데 어떤 일입니까?
네, 한국과 일본에서 여러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롯데그룹에서 재산과 지분, 경영권을 둘러싸고 형제 간의 또 부자 간의 분쟁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다섯 번째 순위의 대기업이 이런 분란이 휩싸이자 그룹 총수 가족들의 복잡한 가족사, 또 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관심이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롯데가의 왕자난이 일어났다. 롯데는 도대체 어느 나라 기업인가라고 지적하면서 롯데그룹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분위기까지 일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 언론은 물론이고 외국의 언론들까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보도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이 롯데그룹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한국에서는 껌을 대표하는 제과 기업에서 연 매출 700억 달러에 달하는 재력을 가진 세계 5위의 재벌 기업입니다. 롯데 제과, 롯데 하이마트, 롯데마트, 롯데 시네마 등 70여 개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고요. 일본 롯데는 일본의 제과 업계를 주도하고 있고 또 패스트푸드 기업인 롯데리아, 롯데상사, 롯데부동산, 광윤사 등 54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의 프로야구 구단인 롯데 자이언츠, 지바 롯데 마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뉴스의 중심이 된 것이 한국 사회에서 이 볼썽사나운 집안 싸움을 드러낸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일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본 기업인지 한국 기업인지 그래서 좀 이 롯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롯데그룹 한국과 일본의 모두 계열사를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국적을 딱 집어서 말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겠네요.
네, 한국에서는 일본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었고요. 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그 롯데그룹의 총수가 그 새로 그 회장이 된 신동빈 회장이 롯데는 한국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앞으로 경영권을 좀 투명하게 하고 지배구조를 명확하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 일본어투의 한국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한국 사회에 그리 긍정적으로 비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 언론들이 롯데그룹의 기자회견에 대한 관련 기사를 내면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반롯데 정서는 한동안 이어질 것 같다는 내용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재벌과 롯데의 분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한국 사회의 관심거리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 행사에 박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대표를 참여시킬 것인지를 두고 청와대가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승일은 일본이 항복 문서에 서명한 9월 3일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번 70주년 전승절에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면서 각국 지도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 우방국 또 주변국과의 관계까지 살펴봐야 하는 청와대로서는 박 대통령이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을지 참석하지 않아야 좋을지를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한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은 박 대통령이 중국 정부의 전승절 70주년 행사 초청에 응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어제 하루 동안 전국 19살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51.8%가 찬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0.6%에 불과했고요. 대다수 지역, 또 세대별, 정치 성향별 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참석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정치권과 언론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이 외교적인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눈치만 보다가는 미국이나 중국 양쪽에 모두 신뢰를 잃을 수 있으니까 항일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참석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행사에 굳이 둘러지를 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열병식에는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그 패권 확대 의도가 있는 행사에서 미국이 불참한다는 것이니까 한국이 참석하면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나무의 영문 표기가 바뀐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번 보도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국 소나무의 영문 표기가 Japanese Red Pine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표기를 앞으로 Korean Red Pine으로 바꾸고 또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일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한국산 자생식물, 특산식물의 영업 표기를 본래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한국의 산림청이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산림청의 식물 이름 광복 사업입니다.
이 한국산 소나무의 영문 표기가 지금까지 Japanese Red Pine, 그러니까 붉은 일본 소나무로 되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뭐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한반도가 주요 분포지인 한국의 대표 나무이고요. 또 이 한민족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되게 학계에 보고된 한국 소나무가 안타깝게도 붉은 일본 소나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나무에 일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식물이 알려지고 또 연구되면서 세상의 소나무가 일본의 식물로 인식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소나무가 한반도 중심의 나무라는 것을 알리고 또 한국 식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가치를 제게 알리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산림청의 의지입니다.
일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한국산 식물들이 얼마나 됩니까?
네, 산림청 발표 자료를 보니까 무려 4,173종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초롱초롱해서 금강초롱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이 금강초롱의 이름이 한일 합방 당시 초대 일본 공사의 이름을 따서 하나부사라고 영문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단풍나무는 재패니스 메이플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백나무도 역시 일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두릅도 이 재패니스라는 일본 안젤리카 트리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계에서 울릉도에만 분포하는 고유 식물인 섬초롱꽃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계가 공식적으로 쓰는 이름인 학명에 독도의 일본 이름인 다케시마라는 그 영문 표기와 일본의 식물학자인 나카이라는 이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네, 세계 여러 지역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중국 인민은행이 오늘 위안화 가치를 1.9% 가까이 크게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이 3차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오늘 위안화 기준 환율을 미국 달러당 6.298위안으로 고시했는데요. 어제의 기준 환율인 6.116이 위안보다 1.9% 가까이 높인 것입니다. 달러당 위안화 기준 환율을 올린 것은 결국 위안화의 가치를 절하했다는 뜻이 되는데요. 달러를 사기 위해서 더 많은 위안화를 지급해야 하니까요.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를 하루 만에 1.9% 가까이 평가절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1.9%라는 수치 자체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전에는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0.7%를 내린 것이 최대로 내린 것이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2배 이상 되는 큰 폭으로 평가절하를 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관리 변동 환율제를 택하고 있어서 하루에 최대 2%까지 환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는데 1.9%라는 수치는 거의 이제 최대폭으로 조정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왜 이런 조정을 하게 된 겁니까?
일단 중국 당국이 밝힌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위안화 가치를 시장 원리에 보다 가깝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환 거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종가와 주요 다른 환율들의 변동폭을 반영한 중앙값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요,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라는 분석을 주로 내놓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별로 좋지가 않은데요. 지난달 중국의 수출 규모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3%나 줄어든 것으로 최근에 발표가 됐었죠. 또 중국 증시도 폭락하면서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그동안에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내리는 등 경기 부양책을 폈지만 나아지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출 부양을 위해서 위안화 평가 절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이미 여러 경기 부양책을 썼지만 효과가 없고 이제는 위안화 절화만 남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내려가면 그만큼 중국산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수출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번 위안화 평가 절하가 일회성 조치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수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평가 절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 상대에 있는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의 통화 가치도 하락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 국가들의 추가적인 자국 통화 평가 절하 경쟁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동안에 위안화 가치를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변화를 보인 건 그만큼 위기의식이 크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높게 유지한 건 수출 위주로 치우쳐 있는 경제 구조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국 소비는 늘리고 또 외부의 직접 투자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전격적으로 평가 절하에 나섰다는 지적이 있고요. 한편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좀 다른 분석도 있는데요. 무역 지표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의 특별 인출권 기반 통화에 포함시키기 위한 의도가 크다는 분석도 한편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국제통화기금 특별 인출권이라는 게 뭔가요?
국제통화기금 이제 IMF라고 줄여서 부르죠. 네. 이 IMF는 어떤 나라가 갑자기 돈이 부족해지고 또 외환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될 때 급하게 자금을 빌려주는데요. 특별인출권은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별인출권은 출자한 돈이 많을수록 높은데 중국은 사실 뭐 경제규모에서는 아주 큰 이제 세계 뭐 2대 경제국가지만 관련 출자금이 4% 정도고 여기에 위안화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 달러화는 42%, 유로화는 37%나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중국이 그동안에 위안화의 특별인출권 기반통화 편입을 추진해왔습니다. IMF에서 뭐 그동안에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보고서는 이를 위한 조치를 내년 9월 이후로 미룰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이 위안화 거래를 더 개방하고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환율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인민은행의 오늘 발표 내용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이 3차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조건에 합의를 했다고요?
네, 그리스 재무장관이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장관은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 사이에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이제는 사전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만 남았다면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다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아테네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협상을 벌였고 가장 중요한 기초 재정 수치 목표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올해는 적자로 두고 내년부터 흑자로 전환해서 2018년부터는 장기 목표치인 국내 총생산 GDP의 3.5%를 달성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미화로 최대 94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스가 그동안에 국제채권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융 구제금융 규모는 총 얼마나 될까요?
앞서 두 차례 구제금융으로 지원받은 액수가 2,7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940억 달러의 3차 지원을 지금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그리스 정부가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긴축 정책 또 경제 개혁을 약속을 했는데 하지만 그리스 내에서는 이 채권단이 요구한 조치가 너무 가혹하고 오히려 이 경기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